오늘은 514페이지 응급상황대처. 우리가 응급처치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살아가면서 우리가 응급상황을 만날 때가 굉장히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흔하게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들이 어릴 때는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죠, 그죠? 갑자기 밤에 열이 나거나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노인들 요양보호, 그러니까 노인 대상자들을 요양보호할 때도 가끔 이런 응급상황들을 맞이할 때가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럴 경우에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그 응급 상황에서 침착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그 처치를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처치도 있고 할 수 없는 처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빨리 판단을 해서 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해요? 119나 이런 데 연락해서 빨리 병원으로 이송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노인들한테 흔하게 일어나는 이런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요거는 주로 이제 시험에서 실기 과목에 시험 많이 나옵니다. 그 교재 보면은 요렇게 갈로 해가지고 실기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전부 실기 과목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론과 실기 두 과목 시험 친다 했잖아요. 그죠? 예. 요거 아무것도 없는 거는 이론 과목에서 시험 많이 나오고, 실기는 그러면 실제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매나 필기 시험을 치는데 요 실기 과목의 것들이 그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로 그림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응급 상황 대처에서는 주로 이제 응급 그 처치의 뜻이 무엇인지 정의죠, 그죠? 그다음에 응급 처치를 할 때 우리가 지켜야 되는 원칙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응급처치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 요런 것들을 지금 이 과목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거기 보시면 응급처치 옆에 그림이 하나 있죠, 그죠? 그림이 하나 있죠. 그 그림 밑에 보시면 형광등으로, 이제 형광등 보시 전구 보시는 거 이제 익숙해지셨죠? 예, 꼭 알아두기. 응급처치의 목적이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별표 세 개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응급처치라는 것은 응급 상황에서 행해야 되는 우리가 어떤 기도 확보죠, 그죠? 기도는 거기 위에 보시면 호흡할 때 공기가 지나가는 길 이렇게 했죠. 아마 그 기초 지식 할 때도 이 기도 확보, 기도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호흡기계 공부하면서 많이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호흡기계 하면서 우리가 기도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들이쉬고 내쉴 때 우리가 이 공기가 들어가고 나가는 길이 기도죠.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숨을 잘 쉬기 때문에 숨 쉬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숨을 못 쉬면 응급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공적으로 우리가 숨을 쉬게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응급 상황에서 이 기도를 확보하는 거, 기도가 잘 유지되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514페이지. 예. 그 다음에 심장 박동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자, 응급이다 이렇게 하면 숨을 잘 쉬는지 심장이 뛰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심장도 잘 안 뛰면 어떤 상황이 생기죠? 우리 온몸에 피를 보내주지 못하고 피가 안 가면 산소 공급도 안 되죠. 물론 영양 공급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순환해야 되는 모든 것들이 중지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회복이 안 되면 뭐가 생기죠? 예, 내사 상태가 되는, 예, 식물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심장은 나중에 돌아와도 심폐소생술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면 심장은 돌아와도 뇌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볼 수도 느낄 수도 말할 수도 없는 그런 그 뇌사 상태, 그러니까 뇌가 활동을 못하는 죽은 상태죠. 그러니까 내가 죽은 상태고 다른 거는 살아있어, 심장은 뛰어도 사실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아무런 의식이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고 움직일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물인간이라고 하는 게 뇌사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 아직 임종을 안 배워서 임종 배울 때 나오는데, 그 나중에 우리가 죽기 전에, 그죠? 이 응급 의료 그 의향서라는 것을 쓰게 되거든요. 연명 치료를 하지 마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쭉 지금 하게 되거든. 의료 연명 서약서를 이제 하는데, 그게 지금 어디 나와 있더라? 50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가능 있어요. 그래서 502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쓰게 돼요. 평소에 의식이 있을 때, 본인이 판단할 수 있을 때, 지금처럼 건강할 때 이거는 해놔야 되죠.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만약 내가 뇌사 상태에 빠지거든, 뭐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건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하지 마라, 생명을 단순하게 연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처치는 나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향서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써놓으면 뇌사 상태가 되었을 때는 우리가 몸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장기들, 사용할 수 있는 장기들이 있으면 이식을 다른 사람한테 새의 생명을 또 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보통 뇌사 상태에서 결정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근데 보통 이제 나이가 많이 드는 우리 요양보호 대상자들은 이제 본인이 판단할 수 없으면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면, 아니면 의식이 없어지든가 이럴 때 가족이 결정할 수는 있어요. 근데 가족 모두가 동의해야 돼. 근데 본인이 사전 의료 의향서를 써놨더라도 가족이 동의해야 돼요, 나중에. 그러니까 나 혼자 이거 뭐 의향서 써가지고 내가 건강보험공단에 접수해놨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알아서 해주겠지, 그거 아니에요. 있어도 가족들이 반대하면 안 돼요. 자녀들이나 배우자가 반대하면 안 되니까, 내가 이런 사전 의료 연명 그 사전 의료 의향서를 써서 등록해놨다, 나중에 내 뜻에 따라다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평소에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응급처치를 할 때 이분이 심폐소생술을 해야 될 상황이다, 병원에 가서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이런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해놨다 이러면은 심폐소생술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뜻에 따라서. 예? 그거는 이제 살아나서 본인이 의미 있는 아주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다 해요. 하는데 나이가 들고 내가 이거를 해도 연명할 가능성이 많이 없고, 그죠? 그 다음에 어차피 해도 내가 인공 그 저 호흡기를 달아야 된다든지, 뭐 아주 그 응급으로 뭐 투석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해야 살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은 다 하죠, 보통. 왜냐하면 살아야 되고 가장이고 집안에 책임을 져야 될 여러 그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웬만하면 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살 만큼 살았다, 그래서 그런데 내가 응급 상황일 때 굳이 내가 이런 인공적인 여러 가지 기계를 써서 살아가고 싶지는 않다라고 본인이 이제 본인이 판단해가지고 해놓은 경우에만 그렇게. 그래도 아직도 자녀들이 요즘 많이 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인식이 좋아졌어요. 근데 아직도 자녀들은 참아 우리 아버지가 연세는 많으시지만은 내가 아까도 이야기하셨죠. 이것만이라도 좀 해봐야지, 그죠? 심폐소생술이라도 좀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가족이 그렇게 결정을 하면 그걸 해주죠. 근데 이제 돌아올 수 없다는 걸 판단했을 때는 설명을 이렇게 해줍니다. 해도 아마도 힘드실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래도 한번 해주세요.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녀들이 여러 명 있고 멀리 있는 자녀들이 오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몇 시간씩 걸리면 그때까지는 못하죠. 근데 연락해도 우리 요즘 같으면 뭐 같은 이런 군위군에 있어도 올라가면 30분 이상 걸릴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도착할 때까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모습을 좀꼭 봐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때까지라도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의미는 없어요. 그때 오셔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얼굴을 봤다고 해서 살아있는 얼굴은 아니죠. 이미 사망선언을 했어야 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가족이나 뭐 이런 상황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이제 의료진들이 판단해서 이제 이렇게 해주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심장박동 회복하는 것은 굉장히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19가 지나갈 때 우리가 빨리 비켜줘야 되는 이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그죠? 그 외에 뭐 생명의 어떤 위협적인 거, 그 다음에 그대로 놔두면 정상이 훨씬 악화돼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일 때 우리가 응급처치를 하죠. 근데 응급처치 자체는 의료행위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의료행위는 누가 해요? 의료인만 할수 있어요. 의료인. 의료인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그다음에 간호사. 이렇게 의료인입니다. 그래서 약사는 의료인이 아니에요. 약사하고 뭐 이런 기타 이런 직종들은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면 임상병리사도 있고, 그 다음에 영상의학과에 엑스레이를 촬영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 병원에 막 여러 직종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우리가 전체 보건의료직, 크게 봐서 보건의료직에 이제 같이 묶여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인이라면은 이제 의사 부통하고 간호사, 그러니까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뭐 이런 간호사, 이렇게 해서 의료인이죠. 그죠? 그래서 이 응급처치가 의료행위를 하는 거는 아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119 연락하잖아요. 그죠? 이분이 119가 올 때까지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가 오면 전문인들이죠. 간호사하고 또 응급구조사 이런 분들이 이제 옵니다. 오면은 이분들한테 이제 인계할 때까지만 하고 이분들이 이제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의료 처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의료 행위가 될수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그래요. 전문가 의료인들이 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의료인들이 올 때까지 우리가 필요하면 심폐소생술을 하고 인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꼭그 응급처치의 목적은 응급처치는 이제 그런 것들이고 응급처치의 목적은 뭐였죠? 첫째, 같이 읽어볼까요? 인명구조, 그 다음에 고통경감, 상처나 질병 악화 방지, 심리적 안정도모. 예. 요네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첫째는 생명을 구해야 되고, 두 번째는 고통을 좀 덜어줘야 되고, 그죠? 세 번째는 합병증을 예방하는 거예요. 상처나 갖고 있는 질병이 이것 때문에 더 악화되는 것을 방지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해주는 거. 요네 가지는 별표 세 개입니다. 자, 이런 예? 514페이지. 찾으셨어요? 예. 그래서 이 응급처치를 할때 우리가 돕는 방법, 대상자를 돕는 방법입니다. 상태를 일단 먼저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119에 연락을 해야 될 건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판단이 잘안될때 있죠. 119에 연락해야 되나, 병원에 가야 되나, 집에 그냥 있어야 되나, 판단이 잘안될 때는 소속된 기관이 있죠. 그죠? 제가 요양을 하면 센터장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요양시설이나 이런 데는 거기에 간호사나 뭐 거기 관리자들이 다 있으니까 상태가 이렇다 연락만 해주면 그분들이 알아서 하죠. 근데 집에서 갑자기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판단이 안 된다 이럴 때는 빨리 센터에 전화해가 지금 이런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할까요? 상의를 빨리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119에 연락해야 되면 빨리 연락하고 신고해서 오도록 하고, 안 그러면 센터에 이야기하면 집에서 응급처치를 할수 있는 방법들을 뭐 간단한 거면 알려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집에서 할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대상자한테 내가 이런 이런 처치를 의식 있으면, 아우 내가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좀 안정시킬 수 있는데, 의식이 없으면 어때요? 어떤 처치를 급하게 해야 되는데 단 1초라도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 시간이 너무 느려지면 안 된다. 세 번째는 주변에 여러 사람이 있으면은 혹시 심폐소생술을 할줄 아는지,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그분한테 좀 해달라고 하고 그분이 이야기하는 대로 도와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나 주위 사람들 또 대상자가 혹시나 쓰러져 있거나 이럴 때 안전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죠? 안전해야 되니까 주위가 좀 안전한지 이런 거를 신경 써서 좀 보고 아주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다쳤을 때는 긴급을 요하는 순서대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보니까 이분은 벌써 뭐 사망한 것 같아, 거의. 그죠? 그리고 연세가 많아. 교통사고가 이렇게 났을 때. 그 다음에 성인 남자가 굉장히 지금 출혈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옆에는 아기가 놀래가 막 울고 있어. 누구를 먼저 봐줘야 될까요? 피 흘리는 젊은 남자를 먼저 봐줘야 되겠죠. 그죠? 이미 그 노인 그한 분은 이미 사망을 거의 했는 상태 같으면 해도 이제 돌아오기가 어려운 상황은 이제 오히려 순서가 금방 밀리죠. 근데 출혈은 어떻게, 지금은 괜찮잖아요. 상태가 출혈 외에는 의식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출혈을 안 잡아주면 사망한단 말이에요. 그 사망의 위험이 있으니까 이분을 제일 먼저 빨리 지혈을 시켜주고 병원으로 옮겨줘야 되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아기는 왜, 그러니까 아기는 뭐 아무 상처도 없고 그죠? 놀래고 울기만 하니까 좀 안정시켜주면 되잖아요, 그거는. 그죠? 근데 실제로 뭐 아기도 다치고 이랬다면은 우리가 노약자가 우선이죠. 그 아기가 제일 1순위예요. 그죠?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을 요하는 순서대로 처치를 해주고, 가급적이면 이런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는 내가 대상자를 어디로 옮기려고 하지 말아요. 길 가다가 탁 쓰러졌잖아요. 그럼 이분을 굳이 집까지 모시고 가려고 하지 말고 길에서 그냥 해야 돼요. 그죠? 거기서 의식을 잃었다 이렇게 하면 길에서 그냥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데, 길바닥이 뭐 혹시나 돌이 있다든지 뭐 울퉁불퉁하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지금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치우고 안전하게, 바닥이 좀 편편하게, 주변에 뭐 이런 막대기, 나무 막대기라도 납작한 거좀 위험하지 않은 거 있으면 그런 것들을 깔고 밑에 깔아주고 이렇게 하면 제일 좋습니다. 요즘은 거의 다 보면 뭐 대부분 시멘트가 다돼 있어서, 그죠? 아스팔트나 또 이런 것들이 돼 있어서 쓰러져도 우리가 그냥 그 자리에서 보통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대상자를 꼭 옮겨야 될 때는 119에 우리가 신고를 먼저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렇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거기가 뭐 어딘지 이제 묻습니다, 그죠? 물어가지고 스피커폰으로 얘기를 다 해줍니다. 할 때까지 대상자를 어떻게 위치하고, 그죠? 어떻게 지금 하라는 거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스피커폰을 켜놓고 휴대폰에, 그죠? 켜놓고 거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참 좋아요. 예전부터 무슨 멀리가 공중전 안 해도 되고, 그죠? 그리고 혹시나 내가 휴대폰을 안 갖고 갔을 때는 주변에 잠깐 내가 환자 옆을 떠나더라도 빨리 제일 가까운 곳에 전화를 할수 있는데 119 연락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쫓아와야 되죠. 그죠? 요양보호사는 우리가 혹시 뭐 아, 이분은 뭐 이럴 때 무슨 뭐 어? 심장을 박동시키는 주사나 이런 것들을 좀 넣으면 되는데 마침 약이 어디 좀 있더라 이렇게 해서 그 약을 주사 놓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약품을 쓸 수는 없다. 그러나 평소에 대상자가 먹던 약이 있으면 그건 줄수 있다. 주로 뭐 어떨 때 쓰게 쓸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요양보호 그 대상자들을 만나가지고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쓰러지는 경우는 아주 흔한 경우가 저혈당으로 쓰러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때는 뭘 쓰죠? 물을 먹인다든지 뭐 주스를 먹인다든지 좀 당분을 먹이는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걸 먹일 때는 의식이 있을 때 먹여야 돼요. 의식이 없을 때는 먹이면 안 됩니다. 질식합니다. 그렇죠? 오히려 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고혈당으로 이렇게 쓰러졌을 때, 혈당이 너무 높을 때, 그죠? 해서 막 숨을 막 몰아쉬고 막 입에서 막 아세톤 냄새가 나고, 그죠? 막 이렇다. 이러면은 어떡해요? 빨리 혈당을 내려주는 약을 갖고 있을 거라고 환자가. 그리고 인슐린을 쓸수 있죠. 그거는 환자가 비상용으로 다 본인이 할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도 판단에 따라서 쓸 수는 있다. 그죠. 그래서 외용약품이나 평소 대상자가 사용하던 상비약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는데 환자의 상태를 잘 판단해야지 되죠. 그죠. 그래서 전문 의료인에게 인계할 때까지는 응급처치를 중단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손상 원인이 되는 화학약품이라든지 이 대상자에게 문제가 되는 어떤 여러 가지 화학약품, 약물, 또뭐 음식을 잘못 먹었거나 약을 잘못 먹었을 때도 있어요. 특히 농촌 지역에 우리가 돌보는 요양보호 대상자가 치매가 있다라고 하면 뭐 혹시 농약이나 이런 것들을 음료수로 착각하고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거를 들고 병원에 같이 갖고 가야 된다는 거죠. 잘못 먹은 음식도 그렇고 구토물이나 구토물도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걸 보고 진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수 있기 때문에 같이 좀 가지고. 그래서 뭐 옷에 막 이렇게 올렸다 이렇게 하면 옷을 좀 싸가지고 가든지 이렇게 하셔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대상자의 어떤 증거물이나 소지품 이런 것들은 잘 보존해야 되죠. 의식을 잃어버리고 나중에 우리 옛날 속담이 있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내 보따리 내놔라 하더라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나중에 정신 들면 본인 거를 찾습니다. 근데 그럴 때 없으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흔히 뭐 응급실에 와가지고 보면 노인들은 의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심폐소생술이나 뭐 응급처치를 하려면 의치를 한 사람들은 의치를 다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기도, 삽관이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하기 때문에 이거 하다 보면 이게 턱 떨어져가지고 기도를 도로 막 막아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치를 다 빼거든요. 근데 이게 의치를 잃어버리가 나중에 문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응급실에는 막 굉장히 응급 환자들이 혼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 하다 보면 의료인이나 거기에 또 이제 같이 오셨던 이제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바다가 어디 놔뒀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보면 급해가 넣어가지고 환자 옷에 넣어두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환자 옷을 나중에 어디 둔지 모르고 이래 보면은 옷이 뭐 나중에 보니까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모르고 그걸 버려가지고 뭐 묻었고 막 이러니까 버려버려가지고. 그래가 쓰레기장에 가서 찾고 막 이런 난리를 피우고. 그다음에 이제 옷을 그 환자복을 갈아입고 그랬을 경우에도 환자복에 넣어놨다가 세탁하는데 그냥 넣어가지고 그죠? 또막저그 세탁 공장까지 찾아가고 막 이런 일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이런 웃지 못할 에피소드들도 굉장히 많아요. 소지품을 잃어버려가지고 그걸 찾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럼 못 찾으면 어떡하노? 물어줘야죠. 또그 책임지고 이분을 돌보던 사람이 물어줘야 돼. 병원에서 잘못하면 병원이 잘못한 그맨 처음에 받았던 간호사든 누구든 그 사람 책임져야 돼. 그래서 의치 때문에 굉장히 많이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주변에서 많이 이제 보고 또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병원에서 다 이제 개인이 너무 막 바쁘니까 간호사나 이런 개인한테, 집은 개인한테 몰아주라 이런 소리 못 하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그걸 다 몰아주죠. 몰아주고 이제 의치를 다시 해줘야 되니까 해주는 비용을 다 물어줘야 되고, 아주 좀또막 그하신 분 같으면 정신적인 피해 보상비도 내놔라 막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그거 없어가지고 얼마나 신경 쓰고 지금 불안했는데, 이렇게 하면 참할 말이 없죠, 그죠? 그래서 그 의치를 새로 해드린다고 뭐 치과에 막 쫓아다니고 이랬던 기억들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증거물이나 소지품 이런 것들은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우리가 신경 써서 챙겨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되게 침착하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되지만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그냥 대충 알아갖고 하면은 큰일 납니다. 잘 모르겠으면 센터에 물어가지고라도 하고, 아니면 119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모든 거는 침착, 정확, 신속, 그렇죠. 그래서 응급처치는 응급상황에서 행해지는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을 회복시키고 그외 생명의 위험이나 정상 악화 방지를 위해서 긴급히 수행하는 처치, 이것이 응급처치다. 그 다음에 응급처치의 목적은 인명구조, 고통경감, 상처나 질병을 악화되지 않도록 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응급처치의 목적이다. 요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죠? 주위에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응급 상황일 때는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사람이 가장 우선적으로 할수 있다. 그리고 이분의 지시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은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뭐라 그랬죠? 긴급을 요하는 순서부터 처치를 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옮기지 말고, 옮겨야 될 경우에는 119의 지시대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심폐소생술을 해야 된다면 전문 의료인, 그러니까 응급구조사나 응급구조대가 올 때까지, 그때까지, 구조요원이 올 때까지 멈추지 마라, 이렇게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 약을 먹어서 그 약물 중독이 되었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그 마신 약물이라든지 또 토물이라든지 올린 거, 그죠? 이런 것들 전부 다 가지고 병원으로 가는 게 좋다, 이렇게 했죠, 그죠? 그리고 침착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치를 해줘야 된다, 그죠? 그래서 자, 응급처치의 이제 목적이나 응급처치의 정의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응급 상황을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질식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노인 대상자들을 돌볼 때 많이 보는 이제 응급 상황이 질식 상황이 있습니다. 그다음 뒤에 보시면 경련이 있어요. 경련 뒤에는 한번 넘겨보세요. 경련. 그다음에 화상을 많이 겪어요, 노인들은. 우리가 앞에 제가 그거 할때 감각기기 할때 이야기 많이 했을 거예요. 화재나 이런 화상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화상도 단계가 있었죠? 예, 몇 단계가 있었죠? 3단계? 3단계 있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예. 조금 이따 다음 시간까지 한번 찾아봅시다. 예. 화상에 단계가 있었어요. 1도, 2도, 3도죠. 그죠? 예. 다음 시간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예. 3도, 그러니까 3단계까지 화상은 있죠. 그죠? 그래서 그 화상을 잘 입고, 그 감각 기계가 노화돼 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죠? 521페이지 보면 골절이 있죠, 그죠? 골절. 골절도 응급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골절에 따라서, 골절은 하여튼 무조건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손가락이 부러졌으면 어떡하죠? 움직이면 됩니까? 다리는 움직여도 손가락을 움직이면 안 돼요. 이때는 손가락을 절대로 움직 손가락이 골절됐을 때는 우리가 집에서 할수 있는 부분은 뭐 막대기든 뭐든 좋아요. 이게 해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요렇게 일단 받쳐줘 가지고 해서 밴드로 좀 묶어 주든가 그죠? 뭐 어떻게 해서 요렇게 테이프로 좀 붙이든가 이렇게 해서 병원에 가면 좋습니다. 그 손가락을 안 움직여야 되니까. 골절된 부위를 안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다리가 골절되면 못 움직이죠. 걸어야 되는 걸 못하니까. 그거는 뭐119 불러가지고 병원을 가든지 아니면 누구를 불러가 차에 태워서 이 다리를 안 움직이는 범위 내에서 태워가 가야 되죠. 그죠? 근데 고관절 골절이나 이런 게 되면 우리 앞에서 고관절 골절 배웠죠? 고관절 골절 되면 정말 119안 부르면 안 됩니다. 그때는 뭐 꼼짝 못 하죠. 절대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골절.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여기, 네. 이제 종류로는 다섯 번째죠. 그죠? 출혈. 출혈이 심할 때. 그 다음에 약물을 잘못 먹거나 너무 많이 먹거나 이렇게 해서 중독이 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물 중독되는 경우. 그래서 이럴 경우도 우리가 응급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여섯 가지의 사례들을 공부를 노인들한테 잘 생기는 응급 상황이 요 여섯 가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요거 이제 다 시험에 잘 나오는데 특히 질식은 꼭 나옵니다. 질식은 꼭 나오는데 우리가 치매 대상자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질식이 잘될수 있어요. 떡 같은 거 먹다가 막 욕심내가지고 그리고 누가 아직 치매를 이제 안 배웠어. 근데 치매 대상자들은 의심도 있고 막 이런 음식에 대한 그런 그 욕심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누가 다른 사람 막 먹을까 봐 자기 빨리 먹거나 이렇게 가져가서 어디 숨겨 놓거나 이런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걸 막 먹다가 목에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가족들이 이렇게 굉장히 잘게 잘라주고 이렇게 해도 먹다가 탁 막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리고 노인들은 또 이게 그꼭 치매가 아니더라도 질식, 그 본의 아니게 질식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 기초 지식 배울 때 많이 배웠죠. 왜 그럴까요? 치아가 좋지 않죠. 치아가 많이 빠져 있거나 아니면 어치를 하거나 이런 어치가 잘안 맞아가지고 먹으면 떨그덕떨그덕 그죠? 씹으면 이렇게 해서 씹지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충 먹고 넘겨요. 대충 먹고 넘기는데 이게 식도로 그냥 잘 넘어가면 괜찮은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걸 먹고 뭐 일부가 기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물을 마시던가 뭐 음식을 먹던가 이럴 때도 그래서 막 우리가 새알 들린다 하죠 보통. 근데 이제 표준말로 사례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례. 사례. 사례 들린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사례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어릴 때 저는 새알 들린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사례더라고, 그죠? 그래서 막 기침을 막 하고, 그죠? 이게 잘못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폐렴도 올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폐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상황을 우리가 질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물이 넘어가든지 음식이 넘어가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어때요? 기도를 막아버려. 음식물이 크게 크면은 기도를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죠? 순간적으로 이게 넘어가면서 기도가 자극이 돼가지고 숨을 못 쉬는 경우. 그래서 탁 하잖아요. 이 살에 들리고. 기침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기침하다 보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죠. 근데 모르고 넘어갔죠. 넘어갔는 거를 우리가 다행이겠어요? 사례가 안 들리고 넘어갔으니까 다행인 것 같죠. 근데 불행이죠.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 흡인성 폐렴이라는 게 오죠. 흡인성 폐렴. 그래서 그 노인 대상자들한테 이 흡인성 폐렴 또는 흡입승이라고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흡입을 해가지고 또 흡인을 해가지고 생기는 폐렴. 폐에 공기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폐에 공기가 아닌 음식이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음식물이 들어갔으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폐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조건 폐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상황을 우리가 질식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질식이 되면 어떻게 해요? 공기 순환, 산소의 순환이나 영양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인체에 우리가 굉장히 큰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응급 상황이 발생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여기 기도에 뭐가 막혔는지 이물의 종류, 잘못 삼킨 이런 물건의 그 종류가 음식물이나 뭐 물, 제가 그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뭐 냉장고에 뭐 붙여놓지 마라 이런 것들도 얘기했지 싶은데 안 했나? 그죠? 그건 아직 안 했나? 그죠? 하여튼 냉장고에 그 우리 뭐 많이 붙여놓죠. 자서 음식 과일 모양 이런 거 많이 붙여놓잖아요. 아, 그거는 치매 때 나오는구나. 많이 붙여놓으면은 그거 과일인 줄 알고 먹어버려요. 그게 이제 그 들어가면은 또 다행히 기도로 넘어가지 않고 하면 다행인데 어떤 경우에 잘못 삼키다가 질식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거를 바로 넘어가도 이거를 갖다가 뭐 바나나도 따먹고 그죠? 부치놓은 바나나도 띠가지고 먹고 그죠? 사과 모양도 있고 딸기 모양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요새 예쁘게 색깔별로. 그래서 제가 그런 분을 봤거든요. 그래서 몇 개를 먹었어요. 맛있게. 그래서 맛있게 먹었어. 나중에 배가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이게 좌석이 싹 서로 들어붙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있는 거예요. 수술해가지고 빼내야 되니까 그런 경우.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식에서 안 돌아가셨으니까 그래도 천만다행이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음식이나 이런 것들도. 그죠? 그리고 이 이물의 종류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잘 확인하고 갑작스러운 기침이나 구역질, 호흡곤란, 청색증. 기도로 넘어가 기도가 탁 막 질식되면 얼굴이 새파래지고 입술부터 새파래지죠. 우리가 가장 먼저 보는 게 입술입니다. 입술 색깔. 입술이 새파래지면서 얼굴이 점점 파래지죠. 그리고 손톱, 발톱, 손톱도 보면 새파랗습니다. 손톱 보면 우리가 손톱이 분홍색이라 해야지 여기 그죠? 건강한 사람이죠. 그죠? 그 심장이 안 좋은 분들 보면 되게 입술이 푸르죽죽하잖아요. 그죠? 좀 검고 푸르죽죽해요. 혈액순환이 잘 안 돼. 공기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청색증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그 뒤쪽에 516페이지 보시면은 꼭 알아두기 있습니다. 질식했을 때. 자, 이것도 별표 3개. 자, 질식이 되었을 때 대상자가 말을 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 혹시나 뇌졸중이나 이런 거 와서 언어가 마비되신 말을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언어 중추가 마비되어 가지고. 이런 분들은 막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일단은 음식물이 목에 딱 막혀있으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질식이 된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한다는 거죠. 몸을 앞으로 숙이고 목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목이 그 조르는 것 같은 목을 조르는 것 같은 이런 자세를 많이 하는 거죠. 목이 들어가서 이게 막 걸려가지고 지금 숨도 못 쉬겠으니까 답답하니까 손을 목에 이렇게 대고 이런 구부려 있는 자세를 많이 해요. 그리고 기침을 갑작스럽게 하고 굉장히 얼굴 표정이 괴로운 표정이죠. 그리고 숨 쉬면은 숨 쉬기는 쉬면 다행이죠. 그죠? 질식해서 안 쓰러지고. 근데 조금이라도 숨을 쉬면 숨이 굉장히 쌕쌕거리죠. 억지로 이게 숨이 통과하니까 호흡이. 그래서 숨쉴때 목에서 이상한 소리, 뭐 하여튼 겨우 빠져나오는 그런 목소리가 나는 거죠. 소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가슴 부위에 이렇게 우리가 숨을 쉬면 가슴도 올라왔다 내려갔다, 그죠? 배도 복식호흡하면 배도 나왔다 들어갔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가슴 부위를 우리가 보통 보죠, 숨쉴 때. 이분이 숨 쉬나 안 쉬나 가만히 누워 있으면 이 전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워 있으면 이걸 보잖아요. 근데 보면 그게 없고 이러면은 막 이제 불러보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죠, 그죠? 근데 가슴 부위에 이 호흡 운동하는 게 보이기는 보이는데 크지 않다. 공기가 적거나 없다는 거죠, 그죠? 이게 그러니까 빨리 쉽니다, 숨도. 엿고 얕죠. 호흡을 얕게 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가 흙! 막 이렇게 아주 넘어가는 같은 그런 소리를 내면서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식 환자를, 대상자를 돕는 방법들은 일단은 입을 이렇게 벌려서 입안에 이물질이 보이면은 기침을 좀 하도록 합니다. 크게. 아주 크게 이렇게 기침을 세게 배에서부터 미는 듯한 그런 기침이 있어요. 그런 기침을 크게 해서 이게 뱉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입에 뭐가 들어가서 기도로 넘어가게 되면 기침을 본능적으로 하게 돼요. 근데 뭐 아프거나 이러면은 세게 못하고 그냥 살살 익하다 보면 기침을 하면 어떻게 기도가 조금 더 열리겠죠? 그럼 더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자세를 이렇게 잘 해가지고 잘 뱉어내야 됩니다. 혹시나 손가락을 넣어가 빼내려고 하거나 뭐 올리게 하거나 이런 거는 안 좋다. 그렇죠? 오히려 그렇게 하다 시간도 더 걸리고 기관지로 더 내려가도록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함부로 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빼내려고 하지 마라. 입안에 요 가에 있는 거야. 그렇게 빼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질식을 한 상태는 어때요? 깊이 들어가 있어요. 깊이 기도에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벌리면 보일 수도 있어요, 끝은. 그래갖고, 아, 여기서 꺼내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더 밀어 넣어가지고 다른 문제가 더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함부로 손을 넣어서 꺼내려고 하지 마라, 그죠? 그다음에 이 질식은 질식 대상자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의식이 있는 경우와 의식이 없는 경우.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먼저 어떻게 하라 했죠? 516페이지입니다.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기침을 크게 한번 하라 했죠. 그죠? 기침을 크게 한번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그 다음에 하임리히법이라고 있어요. 이건 꼭 시험에 잘 나와요. 여기 그림 있죠? 516페이지 그림 있죠? 기도 폐쇄를 치료하기 위한 복부 밀어내기 방법. 이 하임리히법은 복부 밀어내기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꼭 시험에 잘 나옵니다.